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된 것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에 기록한 바와 같은 자기 혈육들에 대한 형제에 대한 그 애끓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일에는 실패해서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매우 비참한 입장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4절 5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특권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실패하여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의 뜻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로 연결되어 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들은 민족적 개념에서의 특권과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졌던 어떤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자면 특전이라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와 다른 어떤 어드밴티지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실패한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4절 5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특전들이 무엇인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에 나누어서 이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4절에 나오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이 있었다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표현은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그 밖에 이방인과 구별해서 부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들렸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민족적 차원에서의 저들의 독특성을 구별할 때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저들을 특별하게 취급하시는 명칭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호는 야곱의 새 이름으로부터 유래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약복 나루토에서의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이 이름을 얻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입니다. 뭘 이겼느냐 하면 복을 받아내는데 이겨낸 것입니다. 표현을 잘못 이해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탈취해간 느낌이 들겠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씨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건 씨름이었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축복해 줄 것을 요구했던 씨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약탈자라는 뜻이고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하자면 강도라는 뜻입니다. 강도가 축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강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뺏어가는 자이지 상대방에게 호소하고 간청하는 자가 아닙니다. 야곱이 드디어 복을 빌어줄 것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강도 아니냐? 그래서 야곱이 예, 자기 이름을 겸허하게 됩니다.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말하자면 저는 강도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일에 이제 성공한 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국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관심의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모든 나라 중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민족을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고 다른 민족과는 다른 독특한 하나님의 소유된 관계에 있는 나라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독특한 간섭과 관계와 또는 소유된 지위를 가지고서도 예수 믿는 일에는 실패한 자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전은 양자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관계로 간섭하고 계시며 지위를 부여하셨고 그 위에 이 백성들을 즐겨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호칭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을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분명히 표현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그의 아들입니다. 이건 위에서 말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보다도 훨씬 더 독특하고 영광된 표현이죠. 그러나 이런 표현들, 앞에서 얘기했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나 지금 나온 양자라는 표현, 아들이라는 표현도 다 지금 우리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표현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로 삼으실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특권과 영광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이 모든 특권과 지위를 고유하게 영원히 소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에게 주어질 특권과 영광들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다른 민족과 백성에겐 주어진 일도 경험된 일도 없는 일들이 저희들에겐 주어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에서 자명해집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본 자손들,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과 양자됨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지금 우리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쫓겨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태껏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걸쳐서 확인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구원의 성격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런 특권들은 분명히 저들에게 다른 민족과 달리 허락된 특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들이 저들이 구원받은 표라든가 저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서 주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영광됨이 저들에게 주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그것 자체가 영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출애굽 사건 중에 이제 바로의 손을 벗어나서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장면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은 홍해가 가로막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섰을 때입니다. 아직 홍해를 가르기 전입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가 되기도 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는 대적들에게는 그것은 커다란 힘이었고 방벽이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체이기도 했습니다. 쫓아온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 앞장섰던 모습으로 그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구름기둥을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세우사 저들은 흑암으로 덮으시고 이쪽은 광명으로 밝히셨다는 기록을 여기 출애굽기 14장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가깝게 하시고 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이 장면에서 봅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 강림하셔서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표현이 열왕기상 8장에도 나옵니다. 그 구름은 물론 그 모습이 비슷한 데가 있어서 구름이라고 묘사됩니다만은 우리가 이 자연세계에서 보는 구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같은 데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할 때 등장하는 것으로 다시 확인됩니다. 그때 그 구름도 손오공이 타고 다닌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충만하여 우리의 눈으로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 중에 제일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광으로 저들에게 나타내셨는가를 이렇게 모아서 설명한 데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의 가깝게 하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특전들을 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함께 하신 백성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 부르신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보다도 더 많이 가깝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주시고 간섭하셨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셨던 백성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아니다 이겁니다. 저들만은 다른 모든 민족보다 독특하고 고상한 민족이라는 표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저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든가 더 많은 복을 누렸다는 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가깝게 하시고 이렇게 크신 힘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야 옳았다라는 표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은 이런 특전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유익들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을 줬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구원 얻으면 어떤 특권과 어떤 영광이 있느냐를 이방인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잘 알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분노에 찬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르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그 구원을 얻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다 버림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이제 설명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어떻게 그의 뜻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무엇을 말하는가가 이제 자명해질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좋은 교훈을 일단 하나 받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떤 국가적 단위로, 민족적 단위로, 어떤 단체로서 구원은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자녀가 거기 이렇게 끼어붙어서 구원을 얻지 않고 어떤 교회가 좋다고 해서 그 안에 앉아있는 것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나와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 나와서 구원을 얻으시는 분도 생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이 구원의 표가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나와 앉으신 모든 분들이 실제로 구원을 얻고 나와서 만든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얻은 구원이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을 가지는지를 서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데가 좋은 교회입니다. 나쁜 교회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교화시키지 않고 각자 세상적 욕심을 갖고 나와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서의 목표와 내용을 변질시키는 데를 나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체 중에 하나로 끼어붙어 있지 않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교회적 단위로 부르지 않고 개인 개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여기에 대한 표현이 설명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 비유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하나 비유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그것을 잃은 자가 그것을 찾기 위하여 애타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분의 안타까움에 초점을 가지지 말고 그 기다리는 이가 잃어버린 것이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아주 적고 무가치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99마리가 양우리에 안전하게 있고 하나가 잃어버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를 찾는 마음이 찾을 필요 없는 99마리에 대한 마음보다 더합니다. 그것이 그 하나를 채워서 100을 만들려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99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잃어버린 것 하나라는 잃어버린 자 하나의 가치를 대신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죠? 99과 하나를 놓고 보면 99이 99배 많지요. 그러나 영혼 하나하나의 가치라는 것은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유한 가치의 영혼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는 그 가치를 다른 수의 부속품이나 일부러 취급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몫을 달라 그래갖고 허랑방탕 써버리는 집을 나간 탕자를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은 집에 있는 맏아들, 말 잘 듣고 충실한 아들과 비교할 때 훨씬 못한 자일 수 있으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법입니다.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아무리 둘째 아들 몫까지 다 한다 할지라도 둘째 아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모든 특권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 하나로 국가라는 단위로 저들이 안전하고 구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도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집을 나간 탕자를 향한 부모의 심정같이 소중한 영혼과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면 뒤에 이렇게 얘기는 계속됩니다. 로마서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분명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만 있지 않고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에 끼지 않습니다. 그럼 이삭의 후손이면 다 낍니까? 이삭의 후손 중에도 에서는 끼지 않고 야곱의 후손만 낍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각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개인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명한 우리의 신앙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든가 무슨 좋은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전혀 여러분의 영혼 문제와 신앙생활에 무슨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나라에 태어났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좋은 나라와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이익 볼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조건과 여러분의 신앙의 그 여러분의 책임을 환경과 조건과 시대에다가 떠밀지 마십시오. 각자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 형편과 비추어서 확인해야 될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대신할 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기적들, 모든 자랑스러운 조상들과 역사들이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리, 즉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예수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지고 권세가 생기고 건강하고 칭찬받고 잘 산다 할지라도 아무 쓸데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서 복에 관한 개념을 이렇게 봅니다. 시편 1편에 가시면 구약에서는 복받은 사람에 대한 표를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나옵니다. 이것은 뭐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규칙과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진심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아씨들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애들 동화책에 그 목사 집안에 딸이 넷이 있는데 그 첫째 딸은 그 맥이라는 한 이름까지 외우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맥이라는 그 딸은 그 아주 착하고 여자답고 둘째 조는 말괄량입니다. 저는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처음 파티를 가게 됐는데 이 첫째 딸 맥은 그 잘 준비를 해서 모든 복장이랑 이제 낄 장갑까지 깨끗이 준비를 했는데 둘째 조는 왈가닥이라서 간신히 옷은 어떻게 했는데 장갑이 엉망인 겁니다. 그 장갑이 보니까 낄 만큼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깨끗한 걸 한 짝씩 끼고 하나는 들고 있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조의 헌 장갑은 들고 있고 언니 거는 서로 나눠서 한 짝씩 끼고 이제 그 나머지는 손에 들고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격식은 갖췄는데 답답해서 하나 벗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티를 하다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는 바람에 당황해서 이제 그 황급히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에서 파티에 왔던 한 젊은이가 이 맥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서로 당황해서 오게 되는 바람에 장갑을 그만 놓고 왔어요. 그래서 맥이 장갑을 놓고 왔는데 사실은 조의 장갑이죠. 떼찌들은 누가 제대로 자세히 보면 안 되는 장갑을 놓고 왔는데 그 청년은 이 맥이 좋아진 바람에 그 장갑이 너무나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히 간직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난리가 없죠. 소설을 봐도 어디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서로 사귀게 되고 그 자기가 소중히 간직했던 그 장갑을 내놓습니다. 맥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죠.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려는 생각도 못해요. 그것이 깨끗한 장갑이었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더러운 장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라면 발톱 잘라놓은 거라도 멋있다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과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 보통 주입니다. 세상에서 형편이 좋고 뭐 고민할 일이 없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내 힘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만 하나님을 찾죠. 그때만. 그리고 그런 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멋쩍고 그 자존심이 상해서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맨입으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대신 이걸로 갚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오시면 신약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표현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의의 차원에서 자기의 초라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심령으로 복받은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까이 했으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들의 인생에 아니 역사에 간섭하셨고 큰 능력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저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최고의 복을 소유하는 일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자존심을 만족하고 우월감으로 저들의 역사를 보내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결론에 이르고 그 복을 누리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어떤 교훈이요?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같이 구원을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은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간섭과 다른 민족과 다른 여러 가지로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과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질 모든 거룩한 승리들을 놓치는 가난한 신자로서 살 실패는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경고받아 마땅합니다. 이 두 가지 실패를 우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우린 어디에 끼어붙어서 우리의 운명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에게 준 복을 다른 것으로 팔아먹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것과 바꿔먹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된 것을 대신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말씀하심으로써 마땅히 와야 할 자리를 오지 못한 비극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했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고 나를 그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에게 허락된 복과 자랑과 영광을 누릴 줄 아는 자리에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특별한 경고인 줄로 아시고 여러분 모두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시고 점검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경계로 삼아 미련한 자리에 가거나 무지한 자리에 가거나 와락한 자리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모든 복들을 누리는 자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